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선을 구하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라고 하면은 언뜻 생각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가장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모스 5장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구절 다 아시겠죠? 꽤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이유를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듣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판결을 내려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더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를 베풀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쓴 쑥을 먹어 오히려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정의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이라고 합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애가를 지어서 듣게 하시는데 이것이 5장 1절 2절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아,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집을 건축하였지만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먹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아니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임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또 놓여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스라엘이 살 길을 제시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살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지 설교가 오늘은 대지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입니다. 1돼지, 2돼지, 3돼지 언제 나올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가서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릴까 이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제물인 줄 알고 무엇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제사와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아모스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이 구해야 할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모스 1장 전체 1장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장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걸 살펴보면은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가운데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1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아람에 대한 심판이죠. 이 아람의 죄가 몇 가지라고 합니까? 서너 가지라고 하였는데 3절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목초가 많아서 목축업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죠. 길르앗 땅을 욕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침입을 받기도 한 땅이죠. 그 중에 아람이 길르앗을 침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하였다라고 하였으니까 너무나 괴롭혔다라고 하는, 괴롭게 억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메섹의 잔인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였다. 이것이 아람의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불로 임한다라고 하였는데, 불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방 나라는 가사입니다. 1장 6절에서 가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서까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 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블레셋의 도시 이름인데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블레셋의 죄도 서너 가지 죄라고 했지만 6절에서 한 가지 소개하는 것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사로잡은 포로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를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인신매매격이 되겠죠. 그렇죠? 이처럼 행한 블레셋의 죄도 잔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메섹에 내린 것처럼 블레셋에게도 불을 내리 멸망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또 이어서 나오는 이방 민족 두로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의 죄도 서너 가지라고 하였지만 한 가지 소개하는 것이 사로잡은 포로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힌 자를 또 에돔에 팔아넘긴 죄죠. 블레셋이 행한 죄와 똑같음을 언급하고 있죠. 사로잡은 포로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잔인하게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불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11절 말씀해 보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두로가 포로를 넘겼을 때 어디로 넘겼다 그랬어요? 팔았다고요? 에돔에 넘겼다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포로를 주고받고 노예를 사고 팔았으니까 뭐 에돔도 동일한 죄로 취급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어떻게 해요? 궁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라고 했는데 에돔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에돔 족속이 누구인가 하면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부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야곱과 에서의 후손은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늘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바다서에 보면은 에돔의 죄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바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하였어요. 에돔의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노략질할 때에 에돔도 그들 중 한 사람같이 행한 것이죠. 그들 중 한 사람같이 행하였다는 것은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침략자들과 동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도망갈 때에 길 네 거리에 서서 가로막을 정도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이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악한 일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의 죄는 형제에 대하여 궁휼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의 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나라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죄가 잔인함과 궁휼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하여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함과 궁휼을 버린 것이죠.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궁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그러한 잔인함과 포악함과 궁휼이 없는 것들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이 선은 궁휼함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선이 무엇일까?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궁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궁휼함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궁휼함을 구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선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죄도 마찬가지죠. 잔인함이 있습니다. 궁휼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자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어머니가 자기에게 잔소리를 한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칼로 어미를 찔러 죽인 사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합니까?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인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잔인함은 궁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연예인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은 주된 원인은 댓글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과 행동 이러한 것들이 궁휼함이 없는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처럼 궁휼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내가 이 글을 이러한 댓글을 썼을 때에 어떤 아픔을 고통을 겪을지를 헤아리지를 못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도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궁휼함을 구하라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그런 잔인함과 포악함을 버리고 긍휼함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한 품꾼이 있고 또 나중에 늦게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이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어찌 보면은 참 불공평한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한 시간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좀 더 줄 것이다 기대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똑같이 주니까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이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받았지만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때 주인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행한 선이 무엇일까요? 긍휼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받을 것을 받고도 원망한 품꾼은 다른 동료에 대한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한 것이지. 만약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들어온 자들을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뭐 이제 뭐 더 이상 불러서 일시킬 그런 뭐 일도 없다라고 해서 불러주지 않았거나 한 시간 일 한 품삯만 딱 주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먹을 양식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잘 챙기지 못할 것이에요. 양식이 부족해서 어쩌면 굶어야 되는 형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먼저 온 품꾼들은 그런 것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느냐? 이것만 생각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나만 생각한 것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받을 것 더 받으면 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기심이죠. 다른 사람이 더 받은 것에 대한 시기심이죠. 이러한 이기심과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행한 그 선, 늦게 왔든 어떻게 되든 그 베푼 선에 대해서 품꾼은 악하다고 여긴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함과 포악함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선을 구하라. 긍휼함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긍휼함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살 길은 선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선이 긍휼함이잖아요.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긍휼함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죽을 자가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우리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함은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아주 놀라운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긍휼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또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긍휼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긍휼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긍휼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긍휼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이 긍휼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함이 있을 때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이 시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선은 긍휼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고 갑질과 사악함과 잔인함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함께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긍휼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도 긍휼함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